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야기에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도 지난 비유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좀 비슷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어떤 배경들이 나와서 지난 본문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농부가 있고 또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있고 그 씨를 받는 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지난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속편으로 봐도 될 정도로 지난 본문과 비교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씨 뿌리는 사람부터가 다릅니다. 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단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는 씨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받는 장소가 문제여서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뭐 길가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떨기냐 아니면 좋은 옥토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밭은 문제가 없는데 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알곡을 내는 좋은 씨앗인데 다른 한쪽은 이 가라지를 내는 굉장히 나쁜 씨앗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대해 비유에 대한 디테일이 상당히 달라지니까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 또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신 37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설명대로 앞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좀 많이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두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마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뿌리는 씨앗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씨앗으로 뿌리고 이 악한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자신의 아들들을 씨앗으로 뿌립니다. 앞선 비유에서는 이 씨앗이 천국의 말씀이라고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씨앗들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씨앗으로 뿌리고 즉 신자들을 씨앗으로 뿌리는 것이고 이 마귀는 자신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과 사탄이 각각 씨를 뿌린 그 밭이 동일한 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양로센터 등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오늘의 본문의 밭을 교회라고 한정되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에 뿌리셨는데 사탄도 교회에 사탄의 아들들을 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밭을 제한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을 교회로 너무 제한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과 같은 헬라어 단어인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너희가 교회에서만 빛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을 굳이 꼭 교회 안으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세상의 씨앗으로 뿌렸을 때 사탄도 자기 자녀들을 같은 곳에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가 있는 모든 곳에 사탄의 자녀들이 뿌려져서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탄이 동시에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지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를 묶어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역시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를 잘 보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천국으로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천국을 말할 때는 물론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낙원으로 말씀을 하고 또 미래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역시도 천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에게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 사업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있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받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게 된다면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처럼 내 인생이 들에 사는 것처럼 거친 연속이, 거친 아픔의 연속이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야만 하는 이 초막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에 주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또한 반대의 메시지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또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막 쌓아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드러나지를 않는다면 그는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시편 1편을 강해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하여서 그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행동하는 천국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사탄도 악한 자들, 즉 자신의 아들들을 씨앗으로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들이 뿌리는 곳 저 멀찌감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덧뿌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1절에 사탄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가라지 확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9절에서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알곡이 함께 뽑혀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함께 뽑혀져 나가는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모슬렘들을 축출하고자 이 중세 교회가 전쟁을 시작한 십자군 전쟁인데, 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들의 무자비한 잔인함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아주 이를 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십자군이 목적은 원래 모슬렘들, 즉 가라지로 생각하는 그들을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는 이 고난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세상 끝날에 그것을 천사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여서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이유는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일꾼들이 비로소 가라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결실할 때입니다. 이 말은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수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확 때 그 이전에는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틀림없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알곡이고 이 사람 분명히 진품이다, 진국이다, 알곡이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가라지로 딱 나타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 좋고 신실하시고 정말 인기가 짱이신 권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큰 개를 했다 합니다. 근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갯돈을 들고 튀신 것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분처럼 알곡 중에 알곡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그를 따랐는데 알고 보니 그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가라지가 맞는데 어느 순간 알곡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로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였던 가라지, 그것도 왕 가라지였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작전을 짜서 이 사울을 제거라도 했다면, 암살이라도 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잘 보고 판단하여 뽑아버리라 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가라지가 주는 유혹과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사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 가라지를 뽑을 수도 없으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인내하라, 인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엄청난 인내의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절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인내로 제일 유명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에 의하면 인내는 그냥 우리를 조금 참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조금 더 진솔하게 번역했습니다.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 으로 인내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사람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인내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젊었을 때만 보더라도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보건대 분명히 다윗은 알곡이고 사울은 가라지가 아닙니까?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왕의 제목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 여론을 등에 입어서 이 사울을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지를 뽑을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이 주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받아내었고 그 인내가 다윗을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유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난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뿌려놓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뽑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설령 가라지를 뽑는다고 덤벼들었다가 알고까지 함께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인내로 이 세상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한 공간에 그리고 한 교회에 그리고 한 전도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중에는 설레설레 흔드는 분이 없으셔서 좋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굵기가 있다고 합니다.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 글귀처럼 믿게 보이면 쓸모없는 잡초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꽃으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저 글귀를 읽고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살만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 마음이 도저히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운 놈은 잡초이고 이쁜 분들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잡초를 꽃으로 보게 만들도록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 의인됨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칭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신자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아주 희한한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그를 꽃으로 보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런 마음을 놔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고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꽃으로 봐야 할 사람이 잡초로 보일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교리를 내 마음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신을 돌이키게 할 만큼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은혜의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을 하게 한다는 이것에 대하여 적합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서문교회에 있었을 때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1분 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의 실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임강용 씨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99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임강용 씨의 직업이 국제 화물선에서 기관사를 돕는 조수 역할을 하는 선원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국제 화물선은 워낙 대형 선박이라서 이 사람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임강용 씨가 이제 자신의 불침번 순서가 되어서 갑판에 나가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한밤중에 순식간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서 이 임강용 씨를 인도야 항복판에 떨어뜨려 놓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수면 위로 막 올라와 보니 배는 이미 저만치 가고 있었고 그리고 높이가 무려 10m 이상이 되는 그 배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소리 질러도 들리지가 않고 배는 그대로 앞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임강용 씨가 포기하지 않고 구조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쓰니까 자기 그 다음에 순번이 오면 아, 이 불침번에 임강용 씨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를 찾으러 임강용 씨를 찾으러 배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강용 씨의 예상대로 배는 몇 시간이 지나자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조류가 임강용 씨를 밀어내어서 빠진 곳에서 저 멀리 임강용 씨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결국은 임강용 씨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 돌아가는 배를 보면서 임강용 씨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를 무려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호로머니와 아내에게 마음으로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서를 쓰기 시작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 자기 밑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꽉 붙잡았는데 그 딱딱한 물체가 바로 큰 바다 거북이였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임강용 씨의 손에 걸려서 붙들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임강용 씨가 뜻하지 않게 거북이 등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북이가 임강용 씨를 태우고 있는 동안 8시간 만에 배가 돌아와서 이 임강용 씨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극적이지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하고 싶으시면 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구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습니다. 거북이에 의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구조된 임강용 씨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월 1월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목욕 재계를 하고 거북이를 사다가 바다에 돌려보내는 방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거북이를 통해서 자신이 살게 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거북이를 사다가 바다에 방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강용 씨의 행동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북이와 같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구해준 거북이에게 은혜를 갚는 거랑 아무 거북이를 사서 바다에 방생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거북이를 방생하는 것이 은혜를 관련된 일이라고 임강용 씨가 생각이나 했지만 사실 이 둘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용시든 어떻게든 자기가 거북이로부터 생명을 구해받은 것을 갚고 싶었고, 그래서 거북이를 사다가 온 가족이 목욕재계를 하고 바다에다 방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반드시 반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거북이와 같은 미물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앞에 엄청난 반응을 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도 임강용씨처럼 거북이를 방생하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수준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른뺨을 맺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전혀 일리가 없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을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뻔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주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의 수준 낮음의 격차를 알기 위해서 주는 게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는 법이 법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하고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물론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경우에 그 은혜의 깊이를 점점 알아갈 그때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법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가라지와 함께 사는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한 그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대하라는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꽃처럼 보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알곡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